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그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 깨닫고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전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자세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0장은 이제 우리가 많이 봤죠, 맞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땅 분배까지 다 끝났습니다. 모든 전투가 다 끝났고, 여리고뿐만 아니라 여리고부터 시작된 우리 정복 전쟁을 봤습니다. 남부와 남부 지역의 전투, 북부 지역의 전투, 모든 각 지역의 전투, 그리고 연전 연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전투였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전 연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들어서는 이제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은 어느 날 갑자기 도피성을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리마인드해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절,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이미 모세에게 말했다고 말씀하시죠.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도피성이라는 의미는 피한다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거예요. 도피처, 피난처란 말이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공호, 피난처가 있으면 그곳에 숨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어릴 때 전쟁, 뭐 6.25 전쟁이나 이런 걸 경험하면, 저는 부모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공호나 이런 대피소로 가서 숨었다고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이 도피가 무슨 도피일까요? 어떤 도피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해당하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 손실이 있거나 뭐 그런 이유로 도피를 하고 있는 그런 도피처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이 유대 이스라엘 쪽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도피처가 그 이스라엘에게만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도 뭐 그 주변 국가들도 도피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어떤 도피처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들은 어떤 위험한 상황,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도피할 수 있는 뭐 경제적인 채무관계,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도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도피처는 그런 주변 국가에 있는 도피처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도피처냐면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들을 너희의 2절 하반절에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3절에 그 도피성이 어떤 도피성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은 한문하면 안일 부자에다가 알지자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것, 부지 중. 영어로 하면 unknowingly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뭐 이거는 이제 성경마다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원어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without intent, unknowingly, 이게 ESV에서 그러고, NIV는 뭐라고 하냐면 unintentionally, 그 다음에 accidentally,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without intent란 말이죠. 의도적이지 않게,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해서 accidentally, 사고, 그 다음에 의도적이지 않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실수해서 사고로 잘못해서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는 거죠. 일을 하다가 어떻게 어떤 공사를 하다 그 당시에도 무슨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상황에서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accidentally, unintentionally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 죽였다는 거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여기서 그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피해 보복자가 이 사람이 와서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복자라는 말은 사실은 유대 사람들에서 이제 고엘이라는 말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 채무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에서 온 의미입니다. 이게 보복자라는 의미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면 알고 있지만은 기업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상실했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기업을 물어줘야 됩니다. 자기가 그 기업을 사서 그 사람의 기업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이 친척, 근족 이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누가 자기 친척 중에 가까운 그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냐면 그 친척의 근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서 원수를 갚아줘야 돼요. 억울하게 죽었다면, 고의적으로 누구한테 죽었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사실을 보복자, 피해 보복자가 그런 의미에서 그 근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이런 보복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를 피해된다. 그것이 바로 피난처, 도피처, 도피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실수를 했건 뭐 여기서 뭐 부지 중에 죽였건 간에 그런 거 신경하지 않고 나의 가족이 죽었다, 나의 친척이 죽었다 하기 때문에 내가 기업 물을 짜다 하고 가서 그 사람을 다시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피해 보복이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처, 도피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피할 때 도피처로 도피성으로 피할 때 이 도피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먼저는 피하고 그곳으로 피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사건을 그대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가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이 문 어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장로들이 이제 그 살인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올 때 그 문 어귀에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냥 어귀가 아니라 거기 장로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심의합니다.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케이스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속에는 state the case, 그 사건을 말하고 어떤 성경에는 그 말한다는 게 expl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한다, 자세히 조조히 말한다. 자기가 어떻게 이런 일이 됐는지 상세히 그렇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되어졌고 이것은 부지 중에 있었고 이것은 실수로 된 것이지 내가 고의적으로 죽이거나 내가 미워서 죽였거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라고 상세히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건, 자기 케이스를 변론해야 되죠. 사건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들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막아야 돼요. 그러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 성경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으냐면 민수기에 보면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전을 내도 랜섬이죠. 속전을 내 몸값을 자기 몸값을 낸다고 해도 절대 받아주지 말고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억울하게 자기가 의도적이지 않게 실수로 죽였다라면 그건 그 케이스는 좀 다르다는 거죠. 미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거주하게 허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 보복자들이 따라온다 해도 그들이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라라고 5절에 나옵니다.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자기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unintentionally 부지 중에 알지 언론이 알지 못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재판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받아서 고의적으로 죽였는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죽였는지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 어기 그 재판 그 장소에서. 그래서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고의성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과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가서 자기의 그 케이스를 사건을 그렇게 잘 설명하고 익스플레인하고 설명해서 나는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죽였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 말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어귀에 서서 장로들이 1차적으로 재판을 받고 두 번째 사람들 앞에서 여기 보면 회중 앞에 서서 먼저 들어왔을 때는 그냥 어귀에서 그 성에 있는 그 장로들과 장로들 앞에 자기 케이스를 자기 사건을 말하지만 이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진정 고의성이 없는 사건이었는지 살인이었는지.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 또 죽기까지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 집으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피성의 먼저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왜 이런 도피성을 할까요? 물론 살인을 하지 말고 또 다른 살인을 불러일으키지 말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도피성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 얻은 자는 우리의 도피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곳으로 올까요? 피해 보수자가 따라오니까 도피처에 가서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기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끌어들이는 장소, 끌어들이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기가 safe place, 안전한 장소에서 protection,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도피처에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진정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구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도피처는 없습니다. 도피성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휴식, 안식,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 대신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for I will give you rest. 정말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고 우리가 나아가서 믿고 의지하고 참된 쉼과 보호를 얻을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안식이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요. Jesus is my refuge. 도피성. Jesus is my refuge. 나의 피난처다. 이런 고백이 단순히 막연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모든 트러블, 환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프로텍트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He will protect me from any kind of trouble.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거야.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 도피처 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할 때 예수님께 숨으십시오. 그 품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피처가, 도피성이 끌어들이는 성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분 안에서만, 끌어들이는 그분의 품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만족과 행복과 보호와 쉼과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피해야 돼요. We have to escape to him. 피난해야 돼요. 피난. He is my refuge. 우리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고 도망하게 하라. 도망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사실은 도망하는 자들이에요. 도망하는 자들입니다. 왜냐?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에 들어가면 도피하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라. 뭘까요? 설명하라. 구체적으로 조조히 말하라. 조용히. 세세히. Explain to God.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일단 자기가 물론 모르고 죽였죠. 부지중에 죽였고 의도하지 않고 죽였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 상당한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알지 못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고해야 돼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 고백하는 자에게 참다운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그때 그걸 정말 잘못된 게 있어. 내 삶을 보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그때 정말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는 거 뭐 그리고 내가 그 어떤 도덕적인 그런 어떤 잘못을 크게 했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거부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겠어요?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데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 나 그런 사랑 난 필요 없어. 나 안 믿어. 그런 사랑 난 믿지 못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긴 뭘 사랑해.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리젝트하고 거부한다면 그게 어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시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왜냐? 결국 그 이유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니까요. 요한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려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진 자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아, 내가 이런 큰 죄를 졌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구나,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내가 고백했구나, 이것을 깨달아졌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개하는 거 고백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런 미쁘시니, 그러지 않으시나요? 요한복음 2장에 He's faithful. 그리고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클린즈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From all unrighteousness. 그죠? He's faithful and he forgives and cleanses us from all unrighteousness.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솔직히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시면 그분은 미쁘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고의적이지 않았지만 부지중에 실수로 unintentionally, accidentally, 실수로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죄를 졌지 진 사람을 얘기하지만 고의적으로 진 사람은 그럼 어떨까요? 고의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에 빠져 그 미혹이 죄를 낳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욕심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미혹에 빠져서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 아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미혹에 빠져서 죄를 낳는다, 죄를 졌다. 다 한 번씩은 다 죄를 져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근데 고의적으로 죄를 져서 욕심 때문에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진 사람, 제가 성경에 딱 한 사람을, 제가 뭐 많지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또 벌을 받은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욕심의 미혹이 되어서 죄를 진 사람, 다윗입니다.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남의 여자를 취했습니다. 결혼한 여자 취해서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였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요압을 시켜서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요즘 말로 하면 살인교사예요. 그건 살인교사. 그러니까 이건 아주 죄 중에서 가장 아주 안 좋은 죄입니다. 악질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죽이는 죄, 살인죄, 플러스 간음죄. 그러니까 그런 죄를 졌어요. 다윗이 괴로웠겠어요? 좋았겠어요? 맨 처음에는 거의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자기가 입을 열지 않아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결국 그의 마음을, 양심을 누른다는 거예요. 터치한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되겠느냐?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거죠.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가 괴로운 거죠. 근데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이 간음죄를 지고 난 다음에 누가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나단 선지자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무슨 어떤 예화를 들죠. 그 예화를 들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그때 솔직하게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셨죠? 주의 손이 주의 나를 누르신다 그랬는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 자복이란 말이 confess 한다는 말이에요.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아뢰었다고 합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숨기지 않아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기도생활 할 때 신앙생활 때 숨기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의 죄악을 숨기면 안 됩니다. 숨기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어머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다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는데 저만 잘못했나요? 그렇게 그거는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justify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justify 하면 if we justify ourselves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We may not receive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되겠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제 죄를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자복했을 때 그 자복을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He forgive my sin.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럴 때 그의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여기 은신처라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hiding place. You are my hiding place. 이게 피난처예요. Refuge. 똑같은 말입니다. 은신처. 거기서 뭐 해야죠? 은신처에서 뭐 해야죠? 우리 피난하는 곳이에요. 은신처에서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이 은신처입니다. 대피소 같은 장소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그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피난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Refuge.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이런 개념의 그런 어떤 시편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중심 주제들이 성경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반석,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의지하고 피난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You are my hiding place.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You protect me from trouble. Any trouble. 구원의 노래 나를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이 되신다면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됨을 우리의 도피성이 피난처 되시고 hiding place 은신처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솔직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말씀은 여기서 그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 내주지 말라 그랬죠? 그 살인자가 이제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는 그 당시 재판장이 대제사장 죽기까지 재상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성읍에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재판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지 고의성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의성이 없이 죽었어도 그 성읍에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고의성이 없으면 그 성읍에 도피성이 있을 수 있고 고의성이 있으면 그 도피성에 머무를 수 없어요.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재판의 결과가 내가 unintentionally, 의도적이지 않게 고의성 없이 부지중해 죽였다면 그 성읍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의 죽음과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의 죽음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죽음이 이 살인자의 죽음을 대리해서 죽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살인자의 그런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적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보면은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어떤 것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정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어떤 속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랜섬입니다. 그건 대속물입니다. 내가 그 어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내놓는 것이죠. 어떤 그런 이 그런 의미에서 속전이 그런 의미입니다. 배상, 어떤 돈, 어떤 가치, 몸값, 자기가 살 수 있는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대제사장의 그런 대리적 죽음을 뭐냐 하면은 뭘까요? 무엇을 상징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뭘 했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전에는 그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들이 염소와 피에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이 구원의 터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모든 이 죄를 구속해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드리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리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리셨어요. 희생제사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대리적 죽음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사장의 죽고 난 다음에 그 살인자가 자기 고향으로 자기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대리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 그 제사들이 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해주고 있는 제사자다라는 거죠.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음, 여기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살인자의 그냥 그 살인자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 살인자가 돌아갈 수 있는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읍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도피처에서 그 도피성에서 한정적인 곳에 머물러서 속박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나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속이라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의 용서하심과는 필연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 Redemptive death on the cross 그것 때문에 Because of Jesus Christ's death on the cross We are saved Because of that reason 우리가 그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마련되어졌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 받는 거예요. If we believe that Then we are saved.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벌써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살인자가 용서함을 받고 그 속박으로부터 그 자기가 있던 도피성에서부터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얻어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죄로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이 여기에 있던 그 피해 보수자가 쫓아올 때 그 성 안에서 도피성에서 살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자기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비록 자기가 고의적으로 부지중에 죽였지만 자기는 이제 용서받은 몸이고 자기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기쁨, 감사가 그에게 충만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까요? 아, 나 예수 믿어.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많은 은혜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가지가지의 은혜를 받고 체험도 했고 신비적인 체험도 하고 뭐 은사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은혜도 많이 받고 막 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체험을 했지만 십자가 구속, 십자가의 의미는 그다지 다가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는 있어요. 믿었어요. 믿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도 믿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사건이 자기에게 다른 체험의 은혜에 비해서 은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십자가 죽으심의 그 의미를 자기가 깨닫고 그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의미의 그 은혜를 그가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지금 받았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이걸 우리가 타성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들은 아 그래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거기서 죽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십자가 사건, 보혈 다 믿어요. 말로는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사건으로 우리에게 와야 돼요. 타성해져서 아 그냥 인식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고 누구든지 다 말을 해요. 교회 오래 생활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 믿는다고 예수님이 죽으심 그 죽으심을 믿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yet but 별로 은혜는 안 돼요. 그냥 하나의 팩트로 알고만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감격과 이 구원의 기쁨,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기쁨,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기쁨이 그 은혜가, 그 감격이, 그 감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늘 들어왔던 복음으로만 알고 저는 그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그 사건이, 그 사건을 믿을 때 우리를 죄로부터 진정 우리를 해방시키고 진정 용서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의 죽으심,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며 살고는 있지 않은지,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머리로 알고 인식은 하지만 그 사건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하고 용서함을 갖게 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구원 얻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